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늘 주님 앞에 쓰러지기 일쑤인 우리들을 말씀으로 붙드시고 일으키시고 새로운 스타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또 풍성한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여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이 시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이 다윗이 쓴 찬양시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면서 너무 기뻐서 쓴 찬양시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예배하는 자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 것인지를 아주 깊은 터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고 알고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사람의 소유주가 되십니다. 저는 여기서 볼 때 우리가 보는 모든 땅이 하나님 것이다. 이거 굉장히 은혜로운 말이라고 생각해요. 땅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 여기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나라마다 영토 문제를 얼마나 예민합니까? 뭐 독도는 우리 땅, 센가쿠열도는 중국 땅이냐 일본 땅이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들 헛소리하는 거예요. 모든 땅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동산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 위로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순간 미국이고 일본이고 다 우리 땅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언제부터 그게 그 사람들 땅이었습니까? 사실 미국도 엄밀하게 말하면 거기 오리지널로 살던 인디안들 땅인데 어느 날 갑자기 백인들이 우 몰려가가지고 영국 사람 영국령 식민지 만들고 스페인 사람 스페인 식민지 만들고 프랑스 사람 프랑스 식민지 만들고 다 막 싸우다가 어떻게 돼가지고 이제 미국이 독립한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 땅 주인이 과연 미국 사람이냐 그것도 잘 몰라요. 우리가 보는 모든 그 현재 나라들의 영토가 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외교전과 각축전 끝에 오늘날의 경계선이 지어진 것뿐이지 오리지널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땅의 임자는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소유하시고 태초에 우리에게 임대하신 거예요.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임대를 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땅인 것처럼. 모든 땅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땅에 있는 거기에 충만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은 땅에 묻혀있는 모든 석유와 천연자원과 동식물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소유물을 임대해서 사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교만과 죄가 그게 다라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것들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우리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부와 자원을 순식간에 우리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복받는다 그럴 때 물질의 축복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진짜 돈을 많이 갖는 것이 복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다 부자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다 부자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것은 꼭 부자가 되는 것이 물질적으로 많이 가지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야 행복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적당히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소유물을 돌리십니다. 권력도 움직이는 것이지만 이 돈도 움직이는 거거든요. 소유물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다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큰 뱅크 계좌를, 은행 계좌를 갖고 사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이 땅에 있는 은행 계좌는 뭐 저축은행 파동나고 그러면 예금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은행 계좌는 절대로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항상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소유가 없어도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굶겨 죽이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키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충만한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가운데 사는 자들도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의 소유다. 이 말도 굉장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지식도 재능도 인기도 재산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돈, 자기 재능이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딱 끌어안고 얌체짓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돈이라고 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재능이라고 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가령 여러분이 노래하는 재능이 있다고 합시다.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돈 많이 주는데 유명한데 큰 데만 가서 노래를 부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몇 명 앉아있는 가난한 동네라도 하나님이 불러서 찬양하게 하는 그곳에 가는 거죠. 사명이 다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야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해 지배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주시고 재능을 주셨다면 그걸 남김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평신도들 중에서 아주 뛰어난 은사를 갖고 있는 분한테 뭐 부탁할 때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집사님한테는 남에게 주지 않아 아주 탁월한 뭐 영상 편집이라든가 뭐 글이라든가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이거 하나님 위해서 쓰셔야지 안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 쓰라고 주셨는데 그 안 쓰고 가만히 고고하게 있으면 그건 죄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분에게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그분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자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추상적인 존재에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분에게 가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툭하면 대통령한테 가서 대통령 나오라고 합니까? 대통령한테 해결할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잖아요. 사원들이 대모하면 다 회장 나와라, 사장 나와라. 회장, 사장한테 해결할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에게 해결할 힘이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소유하십니다. 역사를 소유하시고 사람을 소유하시고 시간을 소유하시고 모든 재물을 소유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이 마땅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움직이고 돈을 움직입니다. 역사를 움직여서 여러분의 뜻을 도와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엄청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특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게 보통 특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전에 오르고 그 거룩한 산에 온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쉽게 생각하지만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인류기업에 들어가려면 명문대학에 들어가려면 치열한 경쟁을 뚫고 까다로운 자격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항상 만날 수 있는 독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이 한국 땅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께 항상 나갈 수 있는 자 쉽지 않다는 거예요. 4절이 그럼 예배자의 자격은 어떤 것인가 나옵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손이 깨끗한 자는 삶이 올바른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교회에서의 그 신앙과 보통 때의 삶이 연결되질 않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할 때 못 하나 정성들여 박는 게 중요합니다. 서류 정리 하나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물건값을 속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정직해야 돼요. 세상 살면서 여러분이 질서를 지키셔야 돼요. 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을 하지 마셔야 돼요. 자기의 힘을 가지고 남의 피를 흘리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손이 깨끗하려고 올바른 삶을 살려고 십자가 앞에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하여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 이 말은 우상에게 눈길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믿고 딴 것도 믿는 거죠. 영성은 집중력입니다. 과연 너의 포커스가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느냐.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는 말과 행동이 따로 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해놓고 실제 나가서 사는 거는 뭐 세상 사람과 전혀 딴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진노하십니다. 자,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예배자로 준비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 교회에서 은혜 못 받는 게 목사의 설교나 교회의 그런 프로그램도 큰 영향을 주겠습니다마는 그건 반이고 또 하나의 반은 예배하는 자가 준비가 돼야 돼요. 예배 준비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밴드팀 리허설하고 음향 조명 테스팅하고 성가대 연습하고 안내위원들 준비하고 이런 예배 준비를 예배 준비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진짜 예배 준비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예배자로 우리의 삶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해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려는 그런 일주일 동안의 몸부림이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예수의 보혈로 자기를 씻어가는 그 준비가 된 자가 주일날 와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파워풀한 거예요. 같은 설교를 들어도 그 사람은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은혜 못 받는 거는 교회 책임이 반이지만 또 예배자로 준비되는 예배자의 책임이 또 반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예배자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흡수할 수 있는 흡인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그런 의미에서 또 네 번째 자격이 6절에 나오죠. 6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예배자의 네 번째 자격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에 목마름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돈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여자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자는 항상 하나님에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왕이었지만 다윗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왔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마름이 가슴에 가득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7절, 10절을 쭉 보면 마지막으로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 임금이 들어갈 때 문지기들은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서 그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 우리가 마치 그 백화점 문으로 들어가면 자동 센서가 우리를 캐치해서 착착 열어주는 것처럼 이 문지기들은 그 당시 수동으로 열지만 타이밍을 맞춰야 돼요. 왕이 이리 오너라 뭐 할 필요도 없어요. 왕이 한 몇 미터 앞에만 가면 문이 척척 열리게 해야지 그 타이밍 못 맞추면 큰일 나거든요. 이 문들은 보통 때는 닫혀 있습니다. 외부 침입자들을 막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부 침입자들에게 닫혀 있는 문이지 왕을 위해서는 열려야 되는 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들어가니까 백성들에게 성소의 문을 활짝 열라는 외침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두 마음의 문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들고 주님을 맞아들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의 문을 꽉 잡아당기고 오만 가지 딴 것들은 다 들어오게 하면서 하나님은 못 들어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들어가서 그 사람과 교제하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걸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그 문을 열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합니다.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미 주님을 자신의 마음속에 모셔드린 사람 가운데도 그 집안들이 좀 들어오셨어요 주님이. 그런데 집안에도 방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어떤 방들은 그냥 손님 못 들어오게 그냥 꽉 잡아 담근 방들이 많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주님도 못 들어오게 막 주님이 거실에만 계셔야 돼, 그 사람. 항상 객이죠. 화장실도 손님 화장실도 쓰셔야 되고요. 안방은 다 틀어다 붙여. 안방, 서재, 내가 TV 보는데 뭐 이런 데 다 꽉꽉 들어 잠궈놨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사업 문제는 주님이 터치 못하게 합니다. 돈은 내가 관리합니다, 주님.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 교육 문제, 완전히 자녀가 탕자처럼 집 나가기 전까지는 절대 주님이 터치 못합니다. 자기 교육관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자녀가 사고치기 전까지 여러분 기도 별로 안 했잖아요, 솔직히. 자녀가 사고치기 전까지는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생각에 옳은 학원에 보냈고 여러분 생각에 탁탁탁 결정해서 돈을 주고 유학을 보냈지 그 방에 주님이 들어오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취미생활 어떻습니까? 주님께 컨설팅하면서 취미생활 한 사람 있습니까? 아니 이런 방문들을 우리가 다 잠궈놓고 주님은 밖에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임할 때 항상 주님의 성령의 파도는 내 방 구석구석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게 내 인생 안에 객으로 계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주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인님이에요. 그게 주님이거든요. Lord라는 말은 나를 다스리는 분인데 우리가 주님 다스리는 구간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영역을 정해놔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로 처음에는 부담스럽고 부끄럽지만 방 하나씩 열어드리면 주님이 그 방 안에 들어가서 빛을 비춰주십니다. 처음에는 그 뜨끔하지만 나 혼자 그 문제를 안고 끙끙거릴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과 치유와 은혜가 쫙 임하는 거죠. 자녀 교육 문제 끙끙거리다가 마침내 그 방을 주님 앞에 열어드렸을 때 주님께서 나의 잘못된 자녀 교육을 쫙 고치시면서 할 때는 아프죠. 그러나 그 다음부터 그 자녀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 간증이 절로 나옵니다. 아, 왜 진작 주님에게 이 아이를 드리지 않았던가? 왜 이때까지 나의 독성과 아집으로 이 아이를 키우려고 했던가? 왜 진작 내가 이 아이를 놓고 주님께 기도하며 헌신하지 않았던가라는 후회를 막 하게 되죠. 여러분 인생의 방들의 문들이 쫙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내 마음의 방을 탁 여는 거예요. 활짝활짝 여는. 대개 우리가 자신 있는 부분, 우리가 항상 해오던 부분 주님께 잘 드리질 않아요. 그렇지만 그거 다 여러분 열어야 돼요. 먼지가 쌓이는 데가 없어야 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정말 여러분의 영혼 구석구석에 주님의 햇빛이 비치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 문제가 폭풍으로 들어갔을 때 보면은 거기에 기도 안 한 죄가 커요. 내가 그냥 내 어젠다를 가지고 쫙쫙 해보려고 했다가 폭풍을 만난 게 많단 말이에요. 다시 문을 열어드려서 주님의 빛이 들어와서 그 폭풍을 잠재우게 해야 됩니다. 내가 저질러버린 일들을 주님이 고치시게 하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 인생을 이제 끌고 가시게 하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그 클라이맥스입니다. 그것이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축도 끝나고 살아계신 주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집에 가서 그 예배 내용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방을 주님께 활짝활짝 열어드려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실제적으로 주관하시게 할 때 그 예배가 완성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준비되는 예배자, 완성되는 예배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는 것이 세상 최고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격이 없는 예배자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 구석구석에 들어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